살다 보면 우리는 그날그날 닥치는 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만 겨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가치를 성공이라고 믿고 쫓다 보니 내적인 균형이 허물어집니다. 깊은 인생은 없고 누구나 비슷한 독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바로 이 내면적 가치,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삶의 길잡이와 이정표가 바로 고전입니다.
내면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고전을 읽을 시간입니다. 삶의 지표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바로 고전을 읽을 시간입니다. 삶의 황홀을 맛본 지 오래되었다면은 내 영혼을 위해 바로 지금, 지금이 고전을 읽을 시간입니다.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늘 듣던 목소리가 아니어서
네.
좀 놀라셨죠? EBS FM 고전 읽기. 오늘부터 저희 두 사람이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네. 구본영이고요. 변화 경향 사상가고 또 작가입니다. 그동안 프리랜서 그리고 1인 기업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가서 참석해서 앉아있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무척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전 읽기, 이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망설임을 다 떨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이익을 씨도
네.
한마디.
네. 아, 기호 1번 구본형님이셨죠? 예, 네. 저는 기호 2번입니다. 네. 저는요, 예, 이 딱딱했던 고전을 좀 공부한다, 막 이런 마음보다는 좀 수다 떨면서 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방송인 이익입니다. EBS 라디오 통해서 저 FM 스페셜에서 인사드린 적 있고요. 사실 여기 친정인 것 같아서 좀 편안합니다. 네, 부담이 조금
그래
있다면 부담이 조금 있다면 아, 고전을 조금 더 깊게 알아야 하는데 옆에서 우리 저 구본영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고전 읽기 참여하는 방법 좀 안내해 드릴게요. 고전 읽기는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 선물은 고전읽기에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신화에서 찾은 인간 독법과 자기 경영의 지혜를 들려주는 새로 나온 아주 따끈한 신간입니다.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구본영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팍 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네요.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 청취자 여러분들 20상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계신데요.
예, 어서 오세요.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전 읽기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책도 읽고 또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려봤지만 고전하면 되게 딱딱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EBS FM에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고전을 이런 방식으로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39살이고요. 네,
성함은요?
네, 정재엽입니다.
정재엽님.
네, 네. 그 제약회사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네.
네, 그 항상 그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이제 만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네.
항상 그 갈급함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회
그렇죠.
현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중점을 못 잡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아 이거 제가 고전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
항상 그런 걸 느꼈었는데
네.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네.
그냥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고 네. 이런 고전의 향기를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정말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첫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정재형님.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정재형님 말씀을 네. 들으시면서 우리 반디나 문자로 참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맞아. 그리고 맞장구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우, 그냥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음악을 한 거 듣고 와서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은 조용필이 노래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고전읽기는 매달마다 최근 현대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읽어보면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읽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달의 주제가 도전입니다. 도전 얘기만 들어도 뭐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는 피하고 싶어요. 좀 두려워요. 선생님은 어때요?
두려워요. 나도 두려워요.
그래요?
두려운데.
네.
그래도 흥분되는 면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그 맛이지.
아, 떨려요. 다들 동감하시나 보다.
아, 그래,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 도전에 관한 책을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책이죠?
우선 인간은 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지
네.
또 성공과 좌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뭘 남기고 있는지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책.
네.
바로 이 고전 읽기의 첫 번 책으로서 우리는 토마스 볼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골랐습니다.
오! 와, 근데!
혹시 희구 씨, 이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선생님 눈 피하는 거 아시죠, 지금?
글쎄, 자꾸 딴 데를 보시네.
사실,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처음에 처음에 접할 때 가장
이름에
큰
걸렸지.
문제가
이름.
막 읽다 보면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거에 자꾸 걸려서 에이야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맞아요.
예. 아닌 것 같아.
아니 정말 그랬고요.
눈이...
그러니까 네. 정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네. 스토리는 아는데 이름을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아 걔가 무슨 이야기가 그랬지. 그러니까 걔가 걔야.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 그래. 이거밖에 네. 안 됐었어요.
걔의 연결. 걔가 이렇게.
어머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해요. 예 저희가 지금 도전에 관해서 첫 번째 고전을 선택한 것이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세계의 명작 전집 보면은 1권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출발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대부분이 1권에서 주저앉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가봅시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구본영 선생님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문턱을 저희가 막 이렇게 엎어지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 살짝 손으로만 건드려주면 우리는 확 엎어져서 길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발전 단계죠. 선생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웬 지금 우리 이 현대시대에 이런 어려운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도대체
거예요?
도대체 21세기고 과학의 시대고.
그렇죠.
기계 문명의 시대고.
그래요.
도대체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이렇게 보는 이런
그럼요.
때
네.
도대체 지금 옛날 얘기 이 신화
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말 그런데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줬습니다. 사실이죠.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무해요.
네.
허망하죠.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잘하는지,
네.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이 좋은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보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답을 줄까요?
답을 주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전과 신화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 신화 속에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이
패턴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네.
아주 평범한 인간인지 짐승인지 무엇인지가 아주 주인공이 이렇게 되죠.
있어요.
근데 평범해요.
평범해요.
그것도 아주 불운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신탁에 의해서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운명을 받게 되는.
네.
그러나 아주 평범한죠. 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험의 초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죠. 모험을 떠나는 순간에 고난의 시작이 되게 되고.
아유, 그리고 행복과 뭔가, 불행 시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맞고 그 숙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네.
스스로 영웅이 돼가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영웅이 된 다음에 이제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힘이 세지고
네.
통찰이 생기고
예.
이런 경우에 꼭 어디로 되돌아와야 되냐면 자기가 떠나왔던 그 초라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그 세계에
그렇죠.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예. 신화는 영웅이고 그 영웅은 우리 속에 있고
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평범함에서부터 고난을 통해서 영웅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는요. 12명의 신이 살고 있는 그리스의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올림포스, 2번 알프스. 자, 아시죠? 12명의 신이 살고 있다는 그리스의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희구 씨가 낸 것 같은데.
그렇죠. 수준이 딱 접니다. 첫 번째 올림포스, 두 번째 알프스. 아우, 기분 나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세 분께 구본영 선생님의 신간도서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사연 주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에 도전했던 경험들. 나 이런 각오로 도전했다. 이런 걸 문자나 반디나 홈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는데요. 오늘의 북 나레이터 백운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 EBS 북 나레이터 백운철입니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 신화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예, 지금 계속 들었는데
네.
도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에게 오늘의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페이지 우리 백운철 님이 멋지게 펼쳐주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종교는 지금은 소멸된 지 오래다. 올림포스 신들이라고 불리던 그 신들이 신자로 거느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다. 이 신들은 이제 신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나 취미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지금도 신들은 옛 지위를 고스란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위를 잃을 것 같지 않다. 그 까닭은 이 신들이 옛날과 오늘을 통틀어 시와 회화 가운데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고대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와 현대의 시인이나 비평가나 강연회 연사들에 의해 줄기차게 인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인간의 공상이 지어낸 것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격조 높은 오늘날의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필요 불가결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두루 통용되고 있던 세계의 구조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인들로부터 과학이나 종교를 전수받았고 그 밖의 국민들은 로마인들을 통하여 그리스인들의 과학과 종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지구라는 것을 평평해서 꼭 원반같이 생긴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그 원반 한복판에 있으며 그 중심점에 자리한 것이 신들의 처소인 올림포스 산 또는 신탁, 신이 전해주는 점괘로 유명한 델포의 성지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 원반 같은 세계는 바다에 의해 동에서 서로 이등분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바다를 땅과 땅 중간에 있다고 해서 지중해라고 했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바다를 에우크세이노스, 즉 흑해라고 했다.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통틀어 이 두 개뿐이었다. 세계의 주위에는 오케아노스, 대양이 흐르고 있었다. 방향을 따지면 세계의 서쪽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세계의 동쪽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 그 흐름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폭풍우에도 범람하는 법이 없었다. 바닷물이나 지상의 모든 강물은 모두 이 오케아노스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의 세계의 북쪽 땅에 휘페르 보레오스라고 불리는 민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아, 말하자면 이 민족은 높이 솟은 산 너머에서 영원한 봄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또 이곳의 산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고 거기에서 살을 애는 듯이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는데 자기네 그리스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건 바로 이 바람 때문이라고 믿었다. 육로를 통해서도 해로를 통해서도 이 나라에는 갈 수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는 일이나 노동이나 전쟁에 시달리는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산다. 세계의 남쪽 대양 가까이 역시 도덕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티오피아인이라고 불렸다. 신들은 이 민족을 좋아한 나머지 종종 올림포스 신전을 비우고 그들에게로 가서 함께 재물을 흠양하거나 잔치를 벌이곤 했다. 세계의 서쪽 끝 오케아노스 강 사이에 엘리시온 평원이라고 불리는 정토 낙원이 있었다. 이 땅은 신들의 총애를 받던 인간이 가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죽음과 고통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복락의 땅은 행복의 들 혹은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라고 불렸다.
자,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이 해발 2,917m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요. 선생님 그 산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진짜? 멋지다.
그 올림포스 산이 사실은 네. 그리스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예요? 네. 그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말고 올림포스라고 네. 불리운. 그러니까 인기 있으면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아, 인기 있으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몰랐어. 네.
나중에 네. 이 올림포스 산은 상징적 산이 돼가지고
네.
세계의 여러 군데에 네.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집 뒷산도 올림포스 산?
그렇게 붙여도 좋죠. 거기한 내 산이구나. 내 신전, 신성한 곳이구나.
그럼 그리스인들한테는 올림포스 산이 어떤 의미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마음의 고향이고
네.
신들의 고향이고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영적인 곳이고 뭐 이런 이제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음의 네. 위안을 삼는 그런 곳이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포스 산이었다.
그렇죠.
근데 올림포스에 짱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누구죠? 선생님 누구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해? 제우스잖아요. 그렇죠. 네. 제우스인데, 신들을 보면은요, 참 희귀한 곳에서 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죠? 뭐 이상한 데서 나.
그렇죠.
엄마의 뱃속이 아니야. 보니까요. 근데, 제우스도 엄마 아빠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제우스의 아버지도 네. 엄마 아빠가 있었고,
네.
제우스도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네.
제우스의 형제들이 12이에요. 남자 6에 여자 6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우스가 막내예요.
막내. 12남매 중에 막내.
이 아버지가 크로노스라는 신이었는데
네.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아이가 낳으면 그거를 삼켜버려요. 삼키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너희 아들 중에서 네. 네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잡아먹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막내 아들도 잡아먹힐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 레아가
네.
이 크로노스에게 돌덩이를 먹이고
네.
그리고 이 제우스는 숨겨놓게 되죠.
좋습니다. 그럼 그 막내가 제우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쉽게 말하자면 막내가 제우스인데 막내 동이가 왕이 된 거야.
그렇지.
그 왕들 중에서도 킹짱 왕이 된 거야. 예, 맞아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우스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우스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나 이 제우스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크로노스, 어머니는 레아였다. 크로노스와 레아는 티탄 신족에 속했다. 이 신족의 부모는 하늘과 땅이었고 하늘과 땅은 또 카오스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 창조설이 있다. 이 창조설에 따르면 최초의 존재는 대지와 에레보스와 에로스였다. 사랑은 카오스에 떠있던 뉘스의 아래서 생겨났는데 에로스가 손에 들고 있던 화살과 횃불로 닥치는 대로 찌름으로써 생명과 환희를 불어넣었다. 크로노스와 레아만 티탄 신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둘 외에도 오케아노스, 휘페리온, 이아페토스, 오피온이라는 남신들이 있었고 테미스, 무네모시네, 에우리노메라는 여신들이 있었다. 오늘날 이 신들은 노신들이라고 불리는데 그 까닭은 이들의 지배권이 그 뒤 다른 신들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즉,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휘페리온은 아폴론에게 지배권을 넘겨준 것이다. 휘페리온은 태양과 달과 새벽의 아버지였다. 따라서 최초의 태양신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빛과 아름다운 치장에 둘러싸인 형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아들 헬리오스에게로, 뒷날에는 아폴론에게 넘어갔다. 오피온과 에우리놈의 부부 역시 올림포스를 다스리다가 크로노스와 레아 부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밀턴은 서사시 신라곤에서 이 두 신들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밀턴에 따르면 이 이교의 신 오피온과 에우리노메는 인간을 유혹하려고 타락시키고는 했다. 그리하여 전설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오피온이라고 불리는 뱀이 에우리노메와 더불어 처음에는 저 높은 올림포스를 지배했으나 마침내 크로노스에게 쫓겨났다고. 크로노스에 대한 전설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의 치세가 죄짓는 인간이 없는 청정한 황금시대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모순은 로마의 신 사투르누스를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와 동일시한 데에서 생긴 것이다. 시간은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때문에 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우스는 아버지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을 벗어나 장성하자 메티스를 배우자로 맞았다. 메티스는 시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역청을 먹여 그때까지 그가 잡아먹은 제우스의 형제 자매를 모조리 토해내게 했다. 이렇게 되자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토해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아버지 크로노스 및 그 일당인 티탄 신족에 대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윽고 이들을 정복한 제우스는 무리 중 일부를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또 일부는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벌했다. 아틀라스에게는 양 어깨로 하늘 축을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벌을 내렸다. 크로노스를 왕위에서 쫓아낸 제우스는 형제간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함께 크로노스의 영토를 분할했다. 제우스의 몫은 하늘, 포세이돈의 몫은 대양, 하데스의 몫은 사자의 나라, 곧 저승 세계였다. 이렇게 해서 땅 아래 위와 올림포스는 삼형제 신의 공동 영토가 되었다. 마침내 제우스가 신들과 인간을 주제하는 왕이 된 것이다. 제우스의 무기는 벼락이었다. 제우스에게는 아이기스라고 불리는 방패가 있었다. 이 방패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것이다. 제우스는 독수리를 신조로 총애한 나머지 벼락을 이 독수리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제우스가 어떻게 신들의 왕이 됐는지에 관한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선생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않고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쫓아내고 그 신화 시작부터가 네. 영 불쾌하죠.
기분 나빠 정말. 네.
근데 이제 신화를 이해할 때 꼭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자연 현상이라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의인화시켜 놨기 때문에
네.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예를 심각하게 들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었다도 네, 아니고 네.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냈다도
네.
아니고
예.
이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의 세대는 네. 언젠가 물러가게 되고 네. 자식의 세대가 오게 되고 그 자식의 세대가 또 다른 자식의 세대에 의해서 자기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들.
세대교체.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좋겠죠. 예.
백운철 님이 낭독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스튜디오 오픈해놨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백운철 님 낭독하는데 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막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고 계시지는 않을까.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 게?
네, 좋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자, 놀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중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제가 다시 내드리는데요. 12명의 신이 살고 있다는 그리스에 있는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올림포스, 2번 알프스. 12명의 신이 살고 있다는 그리스의 이 산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올림포스, 두 번째 알프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세 분 선정해서 구본형의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에 도전했던 경험 아니면 나 이런 각오로 도전했었다 하시는 사연 좀 보내주십시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휴, 많이 달려왔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퀴즈 풀고 사연도 올려주신 거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자, 음악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입니다. Old and Wise.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도서출판창에서 나온 토마스 볼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만났던 그리스 로마 신화,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이 어려운 이름 어쩌나 하셨던 분들이 혹시 귀 쫑긋 세우진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반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전은지님,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희구씨 밝은 목소리가요, 나른함을 달래주네요. 네, 저희 차장님께서 좀 밝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40대 중반에 딱 걸리니까 저야말로 지금이 고전 읽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주셨고요. 강지연님, 그리스 신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어우, 신들의 이름이 너무 혼동돼서 포기했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그리고 윤순옥님, 오늘 고전 읽기 진행에 도전하시는 두 분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주시니까 반응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네, 아이고 모두 감사드리고요. 격려 받으니까 아이고 제가 막 기운이 더 붕끈붕끈 솟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네. 그리스 신화 책들이 저자별로 또 출판사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토마스 볼핀치의 그 그리스 신화가 가장 인기가 좋고 또 다른 신화학자들도 또 누가 있죠?
많죠. 그런데 네. 볼핀치가 재미있는 게
네.
우선 쉬워요.
쉽다.
그리고 볼핀치는 네. 신화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은행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은행원이?
원래 네. 공부를 좀 해서 하버드를 나오긴 했는데
나온 다음에 좋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네. 10년간 사업하다가 네. 망했어요. 잘 안 됐어 아무것도.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41살에
네.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원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분인데
네.
어찌 어찌하여 이 신화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의 신화책들은
네.
신화학자나 학자나 뭐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네.
위한 책이었어요.
네.
그거를 자기식으로 편집하고 자기식으로 다듬어서
네.
두꺼운 책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걸 대중이 열광한 거죠. 재밌다
쉽게
이렇게 된
다가오니까.
쉽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50년 정도 네. 읽혀온 거죠.
아, 좋네, 좋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리스 신화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우스에 이어서 다른 신들이 지금 문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책 읽기 전에 잠깐만, 나 좀 궁금한 게 있어. 올림푸스 신이 왜 선생님 12명이에요?
그 이상한 거 물어봐, 자꾸.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인가요? 아, 제 수준에 맞는 질문이라 네. 아니, 왜 12명이에요?
왜 12명이냐? 이거 이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12라는 게 아마도 그 시대에
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신성한 숫자였을 것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7처럼?
거죠. 7이나 뭐 이런 네. 것처럼 또 9 이거 꽉 차는 네. 숫자잖아요.
네. 9번형 12... 2희 9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러네.
정말. 네.
근데 어쨌든 12이
네.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뭐냐 하면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짝?
여자하고. 12이면
네.
6. 뭐 10이면 5.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를 짝을 맞춰놓는
거예요. 6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6쌍이죠.
네네. 그렇구나.
근데 참 신화를 하면서 재미있는 네. 게 결국 대답할 수 없는 것. 이 대답할 수 없는 것과 예. 가능한 대답 사이에서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신화의 묘미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대표 선수 제우스의 아내 헤라부터 만나보시죠.
헤라는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자 신들의 여왕이었다.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는 여왕의 시녀가 되어 심부름을 도맡았다. 헤라는 공작을 신조로 총애했다. 천상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다. 어머니 헤라는 그 꼴을 보지 않으려고 이 아들을 천상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일설에 따르면 아버지 제우스와 어머니 헤라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아들이 제 어머니 편을 들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아들을 천상에서 차 던져버렸다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가 절름발이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버지 발길에 차인 헤파이스토스는 하루 내내 천상에서 추락, 마침내 렘노스 섬에 떨어졌다. 그 이래로 이 섬은 절름발이 헤파이스토스의 성지가 되었다. 밀턴은 신라곤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낮에서 밤이슬 지는 저녁까지 그는 긴긴 여름 하루 종일 떨어져 내렸다. 석양과 더불어 하늘에서 흐르는 별처럼 떨어졌다. 에게해의 섬 렘노스로. 전쟁의 신 아레스도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궁술과 예언과 음악의 신 눈부신 아폴론은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쌍둥이 남매였는데 누이 동생인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기도 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일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거품으로부터 태어났다고도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솟아나 제피로스에 실려 물결을 따라 퀴프로스 섬에 이르렀다. 섬에 당도한 아프로디테는 계절의 여신들의 영접을 받았다. 계절의 여신들은 아프로디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으로 데려갔다. 그 자리의 신들은 모두 이 여신의 아름다움에 홀려 아내로 취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아들 헤파이스토스와 짝지어 주었다. 자기 무기인 벼락을 잘 만들어낸 공로를 기리어 상으로 내린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여신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남신 가운데서도 가장 못생긴 절름발이 대장장이 남신의 아내가 된 것이다. 아프로디테에게는 술을 잘 놓은 띠가 하나 있었는데 이 띠에는 상대의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아프로디테가 총애한 신조는 백조와 비둘기였고 신목은 장미와 도금양이다.
자, 드디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헤라 나왔죠. 그리고 아폴론, 아프로디테 디로디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에로스. 아, 자
에로스를
이런.
좋아하시네.
아, 제일 좋아요.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근데 선생님 제우스하고 헤라가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네.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우스를 왜 바람둥이로 설정을 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딱딱한 이유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헤라는 제우스의 셋째 부인인데
네.
정실 부인으로는 셋째 부인인데
네, 네.
이 헤라가 가정과 여성의 신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안 싸우면 아유, 이게 가정이 남자, 깨지기 때문에.
남자 바람기는 하여튼 알아줘야 돼. 아,
근데 제우스가 왜 바람을 피웠느냐 하면 네. 이건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사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척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
농업국가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아,
이들은 전부 다 해양국가로 이제 바다로 나가서
네.
다른 해안 지방을 이제 개척하게 되고
네.
작은 도시 국가들을 수없이 많이 이제 건설하게 되죠. 근데
네네.
그 도시 국가 건설하려면 거기 토착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토착민들도 믿는 종교가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것이고. 근데 그리스인들이 가서 이제 그 점령을 하게 되면서
네.
토착 종교와 그리스인들의 종교인 제우스가
네.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는 과정에서
네.
완전히 없앨 수 없고 그 토착 신의 부인이 되는 이제 여신과 제우스의 관계가 새로운 연인으로 설정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바람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한 여인, 무수한 여신과의
네.
관계를 갖게 되는 거는 아마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제가 왜 제우스의 이 바람기를 자꾸 구본영 선생님한테 눈을 흘겨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참 그 무고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연 올려주셨어요. 6464님께서 70평생에요. 한 번도 완독 못했는데 고전 읽기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유, 예, 열심히 들으시고요.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지요. 자, 4733님,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집중이 팍팍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신 운전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정수님, 반디를 보내주셨네요. 나이 50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화의 세계를 수강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험을 보면서 죽기 살기로 외우니까 되더라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진짜, 저도 지금 백운철님, 이 낭독하시면서 이게 입에 안 붙죠?
네.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입에 붙이도록 도전을 네. 했습니다. 그 목숨, 도전을 한 결과가
네. 네.
지금인 것 같은데.
아, 그, 예. 예. 저도요, 아, 제가 방송을 들어오면서 너무 모르고 들어오면은 사실 이렇게 들통이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유, 저 진행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너무 빈 자리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읽었는데, 아우, 정말 너무 고민했어요.
예.
진짜 이렇게 속된 말로 보복보복보복 거리고.
아니, 근데 내가
선생님은
읽는
어떻게.
거를 내가 들었는데,
네.
아우, 정말 그 잘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백운철 선생도 잘 읽고, 우리 이유구 씨도 읽은 걸 내가 들었거든요.
시험 봤어요, 저.
아,
아, 사삼사룡님이요. 저는 아내와 그리스 로마 읽기 내기 했어요. 뭐 내기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나도 보이는데.
아, 그럼 선생님 소개하세요. 네? 뭐 내기했다고 아, 그러세요?
한 달 설거지 하게 됐죠.
아, 정말. 예. 그리스 로마 읽기는요. 근데 사실 선생님 제가 눈독 들여서 막 관심 있게 읽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안 저기 아 이거는 참 설거지가 한 달이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재밌죠.
예. 네,
재밌어요.
날밤 새게 되더라고요.
아주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이제 그 각색하고 이야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참 풍부해요. 그래서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가 이제 생각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고전 읽기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고전 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읽고 싶은 고전이나 뭐 고전 읽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쯤 이렇게 보완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좋겠다 하시는 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구본형의 아주 따끈한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과 뭐 꼭 알아둬야 할 신들을 먼저 이렇게 살짝 맛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는 신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신들에게 도전하는 인간도 있고 도전하는 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예, 이런 걸 이렇게 조금 맛볼 텐데 저기요.
네.
밖에 오늘 많이 더웠나요?
아, 네.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도전하면서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매주 오실래요? 왜 이렇게 입담이 좋으세요?
아,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전하면서 오겠습니다. 네.
출연료는 없어요?
없어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사실 고전읽기
게스트. 예. 도전하겠습니다.
예. 아니, 주실 날은 없어요. 영원히 안 줍니다. 근데 이렇게 고전을 함께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요.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뿌듯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혜의 습득의 방법도 달라질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하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마르시아스 이야기도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도전했다가 아주 그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이 사람이 그냥 모든 걸 잃게 되는.
어머.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과 아름다움과 네. 모든 명예와 이런 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네.
신에게 도전하는 오만에 의해서 모든 걸 잃게 되는 이런 레슨도 이제 받게 될 거고요.
감히 신한테 도전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네.
그다음에 정말 우리 요새 이제 젊은이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싶은데 사실 요새 젊은이들이 힘이 좀 없어요.
예, 힘이 없어 보여요.
졸업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랬겠죠.
취업해서 한참 있어도
네.
이게 내 갈 길인지 고민하게 되고
네.
그리고 돈은 좀 이렇게 받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10년 하면 나도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그렇죠.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네.
젊음의 도전에 네. 해당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태양마차를 모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점점 들으면서
네.
우리는 이 속에서 자기의 처지에 맞는 이러한 독법을 갖게 된다 그런다면 이 신화는 우리에게 훌륭한 현재의 이야기로
네.
현재의 격려로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신화 속의 도전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하지만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한 사람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이런 아마추어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의 배경이 됐던 트로이. 이 신화 속 도시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준 인물 역시 그랬습니다. 고고학사의 맨 첫 장에 이름을 새긴 아마추어 하인리히 슐리만.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리히 슐리만은 7살이 되던 해의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림으로 본 세계사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 그 책에는 아이네이아스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불타고 있는 트로이 성을 빠져나오는 그림이 들어있었다. 트로이 전쟁과 영웅들의 모험담에 마음을 빼앗긴 슐리만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제가요, 어른이 되면 트로이와 왕의 보물들을 꼭 찾아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년 슐리만의 30년 뒤 모습은 성인. 12개 국어를 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장사꾼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오랫동안 날 매혹시켜왔던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댈 겁니다. 그랬다. 슐리만은 어린 시절 신화를 읽으며 트로이 문명을 찾아내겠다고 했던 자신의 맹세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또다시 10여 년 후 100명의 인부를 동원해 3년여를 파들어 간 끝에 총 9개의 도시를 발견한 그는 그중 밑에서 세 번째 층에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견고한 성벽과 거대한 성문의 유적을 발견한다. 이 왕관과 수많은 금붙이들을 봐. 이건 분명 트로이 유적이야.
슐리만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7살 때 그림책을 보면서 결심했던 대로 그는 트로이 문명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 후에 미케아 왕국과 티린스의 유적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슐리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추어라서 어설프다고요? 지식, 나이, 경험 등 세상에서 제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접어두고 오직 순수한 열정으로 돌진했던 하인리히 슐리만 덕분에 우리는 인류에게 신화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의 도전은 또 다른 신화가 되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 사진 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쉰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도서출판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9월 5일부터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 초대권 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가 선생님 뭐였었죠?
아주 그리스... 쉬운 퀴즈였죠?
제 수준에 맞는 퀴즈. 네. 아, 그리스에 있는... 이 산은 무엇일까요? 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산은 정답은 1번 올림푸스 산.
왜 날 쳐다보고?
왜 선생님 쳐다보면 안 돼요? 자, 반대로 아니, 정답 보내주신 김장현님 그리고 문자 4346번님 그리고 6464님 세 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아, 세 분 축하드리고요.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저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 있나요? 아이고, 요거 너무 아까운데, 오늘 저희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한 번만? 아유, 근데 다 없어져 버렸어. 선생님, 오늘 저기 방송 되게 신나게 우리 나갔죠?
그랬죠?
네. 네네.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도 있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겠죠?
나는 뭐 그냥 이부 씨가 달려오는 밤에 네. 달려오는 김에 달려와가지고 그 등을 타고서 막 와가지고
네.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재미있게 잘
잘한 것 같아요.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백은찬님 네. 오늘 어땠어요?
아유, 그냥 이 신화가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잊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한 거 내용 쫙 정리해 놓을게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랑 게시판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러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애냐, Anyways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